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오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경 북한군 병사 한 명이 JSA 전방 북측 초소에서 남한측 자유의 집 방향으로 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사는 망명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팔꿈치와 어깨 등에 부상을 입어 유엔 군사령부 헬기편으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한국합참은 한국측 초소에 근무하던 장병들이 북측 지역에서 총성을 듣고 감시태세를 강화했으며 오후 3시 56분경 JSA 내 군사분계석 남쪽 지점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북한군을 발견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간 교정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합참은 북한군의 도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5일 북한과 관련해 중요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아시아를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정상회의가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서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멜컴 텀블 호주 총리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성명이 무역과 북한 문제 등 여러 문제들에 관한 매우 완전한 성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는 무렵에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해군과 한국군이 한국 동해에서 오늘로 사흘째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함과 니미츠 함, 시어두어 루즈벨트 함 등 항공모함 3척과 이지스함 11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에서는 이지스 구축함 2척과 순양함 4척 등 총 7척의 함정이 참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이 미한 동맹을 토대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전개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항공모함 3척이 한국군과 함께 한반도 인근인 서태평양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어제 오후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해 3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란 북서부 케르만샤주와 이라크 북동부 쿠르드 자치 지역인 술라이 마이아주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300명을 넘어섰으며 부상자도 5,300여 명에 달한다고 이란과 이라크 당국은 밝혔습니다. 현재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상자 규모는 더욱 늘어나고 이재민 수도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해는 이란 케르만샤주에 집중돼 사망자 가운데 328명이 샤르폴의 자바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2003년에도 케르만주 동부 도시 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최소 2만 6천 명이 숨졌습니다. 제31차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오늘 필리핀에서 개막했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미얀마의 로힝야 사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될 전망입니다. 회의에는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한국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기간 중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참여하는 아세안 확대 정상회의와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미국, 한국, 중국 등 18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유럽연합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기 금수 등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의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 마두로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과 감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미투 캠페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나도 그렇다는 뜻의 미투라는 단어를 주제로 달아서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와 성추행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인데요. 미국의 사회활동가인 타라나 버크 씨가 처음으로 사용했고 이후 할리우드 배우 알리사 밀라노 씨가 동참을 호소하면서 대중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투 캠페인은 미국 할리우드 영화계의 거물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 씨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수많은 여성 배우와 관계자들을 성추행한 것이 폭로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영화계를 넘어 정치, 문화, 또 스포츠계 등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영화의 본고장 미서부 LA 할리우드에서 직장 내 성추행과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 수백 명과 많은 남성이 함께 모여 규탄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 시위를 주도한 사회활동가 타라나 버크 씨는 여성들이 더 이상 숨거나 수치스러워해서는 안 된다며 이 시위가 세상 모든 곳에 만연한 성추행의 경각심을 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4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도에서 8도, 신의주 0도에서 6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3도에서 11도, 함흥 1에서 10도, 끝으로 청진은 2에서 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파울로 누티니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Autumn, 가을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Autumn leaves under frozen souls, hungry hands turning soft and old. My hero cried as we stood out there in the cold. Like these autumn leaves, I don't have nothing to hold. Handsome smile, wearing handsome shoes, too young to say, though I swear he knew. I hear him singing while he sits there in his chair. Now these autumn leaves float around. At you, and I see me making noise so restlessly, but now it's quiet, and I can hear you singing, my little fish don't cry, my little autumn leaves have faded now. That smile I lost
Well, I found somehow. Cause you still live on in my father's eyes. These autumn leaves, oh, these autumn leaves, oh.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아주 좋은 관계라고 오늘 첫 정상회담에서 말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선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을 믿는다고 했다가 다시 미국 정보기관을 지지한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막바지에 나왔던 말들 이어서 정리해드리고요. 이란, 이라크 국경지대의 강진 소식에 이어서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모독하면 징역 3년에 처하는 입법에 홍콩 주민들이 저항하고 있는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만났군요.
네,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국인 필리핀 일정을 어제 시작했습니다. 수도 마닐라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진행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행사에 참석한 뒤에 오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한 40분 동안 회담했습니다. 두테르테 정부의 대대적인 마약 단속 작전에 미국 정부가 인권 침해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이 두 나라 관계가 불편해졌던 상황이라서 이 두 정상의 첫 만남에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예, 미국과 필리핀 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정상 간의 첫 만남이었는데요. 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예, 분위기는 기대보다 좋았던 걸로 보도됐습니다. 회담 직전에 공개된 사진 촬영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왔다고 말했고요. 두테르테 대통령도 어제 이 아세안 50주년 기념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노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지 인기 가수인 필리타 코랄레스와 함께 당신이라는 곡을 정성스럽게 부르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회담에서 필리핀 인권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건가요?
예, 양국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었던 필리핀 인권 문제를 오늘 정상회담에서 거론할지 이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답하지 않았습니다. 회담 직후에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중동에서 동남아시아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테러 집단 IS 문제와 불법 약물 거래와 유통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였다고 설명하면서 이 필리핀의 불법 약물 단속을 논하던 중에 인권 문제가 잠시 동안 거론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럼 필리핀 쪽의 발표는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필리핀 쪽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예, 오늘 정상회담 직후에 해리 로케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인권 이야기는 오늘 회담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필리핀 양측의 이야기가 엇갈리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취재진이 요청했지만 백악관 측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고 미국의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예. 자, 이 필리핀의 인권 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예, 지난해 6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필리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불법 불법 약물 근절에 나섰는데요. 이 용의자가 저항하면 현장에서 사살해도 좋다. 이런 지침을 경찰은 물론이고 일부 지역 민병대에까지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 없이 처형된 사람이 미성년자들을 포함해서 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라고 간주했고요. 미군 철수를 거듭 주장하면서 친중국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이후에 국제사회 비판이 거세지면서 최근에는 필리핀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습이죠?
예.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달 초에 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 마약 단속 작전의 최종 지휘권을 경찰과 군대를 비롯한 기타 사법기관에서 이 전문 정부기관인 마약단속청으로 넘기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예. 자, 미국과 필리핀 간의 정상회담 소식 살펴봤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관련 발언이 또 화제에 오르고 있다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전용기 안에서 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관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묻는 기자들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그의 말이 진심이라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뒤에도 미국과 러시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 feel that having Russia in a friendly posture as opposed to always fighting with them is an asset.
러시아와 싸우려고 만들지 말고 우호적인 자세로 대하는 게 미국과 세계의 자산이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말인데요. 이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강조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간 직후에 거센 비판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중앙정보국 CI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은 이미 이 러시아 당국이 지난해 미국 대선에 해킹 등으로 개입했다는 수사 결과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 당국의 공식 입장보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말을 믿는다고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 국장은 토요일 CNN 방송에 출연해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의아하다고 비판했고요. 존 브래넌 전 중앙정보국 국장도 인터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시스템과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려 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이런 그 비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응했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베트남 하노이 기자회견에서 우리 미국 정보기관을 지지한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가지 사안을 놓고서 짧은 시간 동안 말을 바꿨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란과 이라크 일대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했군요.
네,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지난주 금요일 밤 규모 7.3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 현재 사망자가 340명을 넘긴 것으로 보도됐고요. 부상자는 5,300명에 이르고 이재민은 또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지진 발생 후 며칠이 지났는데요.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이 사망자 대부분이 이란 북서부에 있는 케르만샤주에서 발생했는데요. 이 지진 발생 지역 대부분이 오지인 탓에 이 구조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추세대로라면 이번 사태는 올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최대 인명피해를 냈던 지진은 지난 9월 19일 규모 7.1로 멕시코를 강타해서 370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었습니다.
예, 이재민의 수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만 명에 달하고 있죠.
네, 이란 당국은 이번 지진 사태에 이재민이 최대 5만 명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이란과 이라크뿐만 아니라 터키, 요르단, 시리아, 아르메니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까지 이 중동 대부분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됐기 때문에 여진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볼 텐데요. 얼마 전 이 중국 정부가 국가 모독에 대한 이 처벌을 크게 강화했죠?
예, 이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 이 국가가 있죠. 중국의 국가는 의용군 진행곡, 다시 말해서 의용군 행진곡인데요. 이 의용군 행진곡을 모독하면 기존 구류 15일에서 최대 징역 3년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달 초에 의결했습니다. 이 전인대 의결 직후에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 부칙에 관련 조항이 추가됐는데요. 이 중국 국가의 존경심을 표현하지 않는 홍콩 주민들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홍콩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홍콩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운동 경기 때 국가 연주 도중 야유를 보내는 홍콩 주민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이런 행위들 때문에 전인대가 의용군 행진곡 모독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이 홍콩 몽콕 경기장에서 진행된 홍콩과 바레인의 친선 축구 경기에 앞서서 의용군 행진곡이 연주되자 상당수 관중들이 야유를 보내면서 홍콩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관중 일부는 국가 연주 도중에 직접적인 모욕 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는데요. 연주가 끝나자마자 일부 관중은 우리는 홍콩이다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은 이 최대 징역 3년이라는 처벌을 겁내지 않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날 축구 경기 현장에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인터뷰한 관중은 이 의용군 행진국이 홍콩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체포당할 때 당하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처벌을 겁내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 국가를 모독하면 감옥에 3년 동안 가둔다는 법규 자체를 홍콩 시민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 집행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 법 집행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 이날 축구 경기 현장에 나온 18살 청년은 관중이 수천 명인데 어떻게 일일이 찾아내서 잡아갈 수 있겠냐면서 이 국가법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장에서 의용군 행진곡 연주 도중에 야유한 사람들이 체포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예, 하지만 홍콩의 한 축구단 대표는 앞으로 입장권을 살 때 이름을 등록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중국이 이런 법을 추진한 이유가 또 있겠죠.
예, 이 홍콩 독립에 대한 의견을 누르기 위해서 이 더욱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중국 지도부가 내린 것으로 영국신문 가디언을 비롯한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이 홍콩은 중국의 일부라는 일국양제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국 국가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을 한 가지 방책으로 삼았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 하원이 이번 주 세제 개편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공화당 상원과 하원이 세제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엘라바마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로이 무어 전 주 대법원장이 사퇴 압력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어 후보의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이민 세관 단속국 ICE가 오는 2023년까지 직원을 두 배 증원할 계획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는 이 세제 개편 작업에 다소 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원에서 세제 개편 법안이 이 세입위원회를 통과했고요. 또 공화당 상원이 자체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이 하원 세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케빈 브래디 위원장이 어제 눈길을 끄는 말을 했군요.
네, 공화당 소속인 브래디 위원장 어제 미국 폭스뉴스 방송 이 주말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여기서 상원이 추진하는 지역 재산세 공제 전면 철회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지금 미국 세법은요, 주정부나 지역 정부에 대는 소득세나 재산세를 연방 세금에서 공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화당 하원이 마련한 개편안은 이 소득세 공제 부분은 모두 없애고요. 재산세는 만 달러 한도까지 공제해 주도록 바꾼 바 있었습니다.
예, 그럼 상원안은 이 소득세 외에 나머지 재산세 공제도 없앤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이 상원안과 하원안의 차이가 몇 가지 있는데 이 그중에서 이 항목이 가장 쟁점이 되는 항목입니다. 브래디 위원장이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이 항목을 이 상원이 제시한 항목을 하원이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지방재산세나 소득세가 비싼 지역, 그러니까 뉴욕주나 뉴저지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항목 공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역 정부의 재산세나 소득세를 많이 내도 나중에 이제 연방 세금 공제를 통해서 이걸 어느 정도 돌려받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공화당 상원 측에서 이걸 모두 없애겠다고 하니까 반발이 큰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뭐 해당 지역의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은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좀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렇겠죠. 이 민주당 물론이고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도 그래서 이 항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이 항목이 포함되면은 제재 개편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 지역 재산세와 이 소득세 공제 부분 외에 또 상원과 하원안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눈에 띄는 항목만 몇몇 짚어볼까요? 먼저 하원안은 과세 구간을 7구간에서 4구간으로 줄였는데요. 상원은 기존 구간 7구간 그대로 유지하고요. 구간별 세율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 문제인데요. 이 하원이 기존 공제 상한 100만 달러를 절반으로 50만 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 상원안은 이 상한을 100만 달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이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부분도 반발이 컸던 항목이죠.
그렇습니다. 이 하원안이 주택 시장이 찬물을 끼얹는다고 해서 이 특히 이제 주택 건설업체, 부동산업체 쪽에서 반발이 컸는데요. 결국 상원안에서는 이걸 유지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업에 매기는 세금의 비율, 즉 법인세율이 있는데요. 상원과 하원이 기존 35%를 20%로 깎자는 건 같은데 하원은 2018년부터 바로 내년부터 실시하는 걸로 했는데 상원은 반면에 1년 유예해서 이걸 2019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이 법인세율 항목도 세제 개편안에서 핵심 가운데 하나죠.
그렇습니다. 이 법인세율 인하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상원은 이거를 갑자기 내리면 나라 재정에 너무 부담이 된다면서 이걸 1년 미뤄서 충격을 덜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밖에 상속세도 관심 대상인데 이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하원 쪽은 이걸 7년 뒤에 완전하게 없애야겠다는 계획인데요. 반면에 상원은 징수 대상을 대폭 줄이지만 이 상속세 자체는 유지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밖에 이제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체제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업 수입 아니면 해외로 송금하는 기업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에 있어서 좀 복잡한데 이 상원과 하원 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공화당 상원과 하원이 자체적으로 공개한 이 세제 개편안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됩니까?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하원에서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니까요. 이제 본회의에 넘겨져서 표결에 붙여질 걸로 보이고요. 이번 주에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이고 상원에서는 이제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에 붙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법안 처리 과정이 그게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세제 개편 법안이 두 개가 나오는 셈인데요. 그러면 상원과 하원이 협의해서 단일안을 만들어야 하고요. 이 단일안이 다시 내려가서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면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그제서야 모든 게 끝이 나는 겁니다.
예, 이 과정을 다 거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이 모든 게 끝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현재 이 방안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화당 안에서도 세제 개편안에 불만을 나타내는 의원들이 있어서 이 공화당 지도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처럼 올해 안에 세제 개편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엘라베마주 연방 상원의원 이 공화당 후보로 뽑힌 로이 무어 전 주 대법원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무어 후보에 대한 사퇴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무어 후보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사퇴를 거부했다는 소식이죠.
네, 무어 후보가 지난 11일 한 유세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I have not been guilty of sexual misconduct with anyone. Right before an election to bring charges.
네, 무보 후보는 이번 사태가 정치적 음모라면서 사퇴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무보 후보는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예, 그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무보 후보가 지난 1979년 당시 14살이었던 여성 레이 코프먼 씨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또 무보 후보가 코프먼 씨 외에도 다른 10대 여성 3명에게도 접근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프먼 씨는 지난 1979년 어머니와 함께 법원에 갔었는데 당시 지역검사였던 무어가 접근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코프먼 씨가 무어 후보에게 집 전화번호를 줬고요. 이후에 두 사람이 두 차례 따로 밖에서 만났다는데요. 코프먼 씨는 무어가 이때 자신에게 입맞춤하거나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자신을 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어 후보는 당시의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예, 코프먼 씨를 제외하고 다른 여성 3명의 제보는 어떤 내용입니까?
뭐 성추행을 당했다는 건 아니고요. 모두 무어가 자신들에게 접근해서 따로 만났다는 겁니다. 데이트를 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무어가 자신에게 입맞춤했다고 밝혔는데 이들 제보자의 나이가 당시 16살에서 18살 사이였습니다.
예. 자, 이런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나가자 무어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눈길을 끄는 게 공화당 쪽 반응인데요.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만일 보도가 사실이면 무어 후보가 바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존 맥케인 등 몇몇 공화당 상원 의원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백악관 측에서는 신문 보도 의혹 보도가 의혹 제기 시즌이지만 사실이라면 무어 후보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어제 켈리 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 ABC 방송에 나와서 언론 보도 하나 때문에 무어 후보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 짓는 건 위험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자, 이번 그 성추행 논란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네요.
벌써 뭐 영향이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상원의원 보궐선거가 딱 한 달 남겨놓고 12일에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무어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뒤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동률로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사실 성추행 유혹이 나오기 전까지 무어 후보가 수월하게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었는데 지금은 무어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직원을 증원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군요.
네, 이민세관 단속국을 영어 약자 ICE라고 그러는가요? ICE 앞으로 6년간 직원을 4만 6천 명까지 늘릴 계획인 것을 알려졌습니다. ICE의 현재 직원 규모는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직원이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건데 이런 사실이 어떻게 해서 알려진 겁니까?
네, ICE가 민간 인력 공급 업체들에게 보낼 자료 의뢰서가 최근에 공개된 건데요. 자료 의뢰서는 오는 2023년까지 ICE가 최대 2만 5,700명의 직원을 더 고용하고 채용을 바로 내년 초부터 시작될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그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민국 직원을 증원하겠다 언급한 바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 1월에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이 불법 이민자 단속 그리고 추방 관련 일을 하는 ICE 직원 만 명을 추가로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요, 애초 발표보다 더 많은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는 걸 내비쳤고요. 또 이런 가운데 이민국은 앞서서 기술 행정 직원 6,500명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증원 계획이 이제 자료 의뢰서를 통해서 공개됐다고 했는데 이 자료 의뢰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정부가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 역량이나 이점 등을 측정하고 합당한 업체를 찾는 등 민간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번 ICE 건의 경우에는 구인 채용 심사, 직원 배치 등을 지원하는 인력 공급 업체를 찾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 자료 의뢰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3월부터 2,500명 충원하기 시작해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7,000명을 매년 뽑고요. 2020년에 2,200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인력 업체들의 사업 제안서 제출이나 사업체 선정 과정이 뒤따른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명시했는데요. 다만 추가 고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 아이스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앞서서 이 아이스 대변인은 만 명을 새로 뽑는 건 확실하고 추가로 행정지원과 법무지원을 더 뽑을 수 있다고만 밝힌 바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아이스가 현재 직원 채용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토안보부 감찰관이 지난 7월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은 아이스에서 매년 거의 800명에 달하는 직원이 그만두는데 이를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 신규 채용을 주관할 인사부 직원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미국 대형 연방기관 가운데 이 인사 관련 직원이 가장 부족한 조직이 바로 국토안보부라고 합니다. 아이스는 수많은 신규 재정 채용을 관장할 인사부 직원만 해도 200명 이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I am American.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아프리카 딩카족 용사를 꿈꿨던 소년 손 모지스 촐 씨. 남수단 시골 마을에서 가축을 기르며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보낸 촐 씨는 1980년대 초 발생한 내전으로 인해 부모와 집을 잃고 아프리카 대륙을 떠도는 로스트 보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I had two of my brothers were there with me and then I had a lot of cousins. Basically we grew up more like an army.
당시 유일하게 남은 두 동생과 사촌들과 함께 소년병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몇몇 남수단 민병대 군인들이 우리를 훈련시켰죠. 우린 다들 어렸지만 사실 엄격한 훈련 덕에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씩씩하게 잘 자랐던 것 같아요.
남수단을 떠나 에티오피아와 케냐로 이어지는 10여 년의 고된 여정 가운데 졸 씨는 소년병 훈련을 받으며 다른 로스트 보이들과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졸 씨에게 행운이 찾아왔는데요. 케냐 카쿠마 난민촌에 있던 16,000명의 로스트 보이 중 미국 입국이 허가된 3,800명 가운데 한 명으로 뽑힌 겁니다. 2000년 12월, 촐 씨는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오게 됐는데요. 하지만 아프리카 초원에 살던 소년이 미국, 그것도 추운 겨울로 유명한 미시간주의 도시에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When I was granted admission to come to US, I was thrilled. I was very excited. I was very happy. And then
미국 입국 허가가 났을 땐 정말 신나고 흥분되고 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오지 못하는 친구들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고 무엇보다 미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미국에 오기 전 난민촌에서 미국에 대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때 한 영상을 보여줬는데 애리조나주의 사막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미국도 아프리카와 별로 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저는 미시간주로 왔잖아요. 그것도 12월에요. 정말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평생 본 적도 없는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데 정말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건 추운 날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 난민촌에서 온 17세 소년에게 미국은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음식도 너무 달랐어요. 피자나 햄버거 같은 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영어도 힘들었죠. 난민촌에서 영어를 쓰긴 했지만 영국식 영어였거든요. 미국식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학교에 가니까 다들 컴퓨터를 쓰는데 컴퓨터를 본 적도 없었던 저는 교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죠. 켤 줄도 몰랐으니까요. 겨우 컴퓨터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처음으로 한 게 인터넷 구글에서 고향인 남수단을 찾아본 겁니다. 화면에 고향 모습이 나오는 걸 보고 정말 신기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촐 씨가 미국에 낯설어 하듯 미시간 이웃 주민들 역시 아프리카에서 온 촐 씨를 낯설어 했다고 합니다.
I grew up in Africa. In Africa, when you in Africa, everyone is black for the most part in my country.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두 인종이 같으니까 흑인이라는 지칭이 아예 없고 또 제 피부가 검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선 저보고 흑인이라고 부르고 또 가끔 절 보고는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검냐면서 놀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제 키가 너무 크다고 놀라기도 하고요. 저는 딩카족 출신인데 딩카족 사람들이 원래 다 크거든요. 190cm 정도 되는 제 키는 평균에 불과한데 미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키가 크다고 난리였어요.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듯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된 초 씨는 하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But what helped me to adjust was that there was a community that was committed to help me succeed. And also the hope that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은 바로 지역 사회의 도움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돕고 있다는 걸 느꼈죠. 도움의 손길이 여기저기에서 전해졌어요. 또한 저는 미국이야말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0에서 시작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채우고 성장할 날만 남았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미국에 입국했을 당시 17살이었던 초이 씨는 18살부터는 성인으로 인정돼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 친구들과는 달리 포스터 부모라고 하는 양부모님도 만나게 됐고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So I came through Lutheran Immigration Refugee Service. So the Lutheran brought me and then they sent me to Bethlehem.
전 기독교 루터교 단체를 통해 미국에 왔어요. 이 단체가 저를 후원해서 미시간 주로 올 수 있었고 또 양부모님도 주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잠시 양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저를 집에서 나가게 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아프리카에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산 적이 없잖아요. 또래 친구들과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족하고 함께 사는 게 도무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 난민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그룹홈이란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졸 씨는 친구들과 의지하며 미국에서의 생활을 개척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룹홈에 살게 되면서 학군이 바뀌어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때 아버지가 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And then my high school principal didn't want me to move. He didn't want me to change school. So he offered to take me in. So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가 전학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당신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동생들과 떨어질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두 동생과 함께 교장 선생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 양아버지가 돼주신 거예요. 어떻게든 저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길 원하셨던 교장 선생님, 아니 양아버지 덕에 우리 세 형제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출 씨의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유명 언론들이 출 씨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바로 이때 수단 출신 고아들을 가리키는 로스트 보이, 로스트 걸이란 표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언론을 통해 출 씨 이야기가 미국 사회에 알려지면서 로스트 보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하네요.
So one thing that when we were growing up, we were, you know, we lost parents at early age, so we were just growing up supporting each other.
어릴 때 부모님 없이 자라면서 우리 형제들과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교육이 우리의 아버지이자 어머니다라고요. 난민촌에서도 정말 힘든 환경이었지만 우리들은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난민촌에 있던 학교에 다 다녔습니다. 사실 미국에 처음 왔을 땐 군대 갈까 생각했어요. 소년병 출신이니까 군대 적응하기가 쉬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늘 놓지 않았던 공부를 붙들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지역 전문대학에 진학했고 2년 후엔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해서 1년 반 만에 학사학위를 땄습니다.
초시는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학비를 지원해준 독지가 덕분에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시간주에서 많은 사랑과 지원을 받으며 미국에 정착한 초 씨는 미국에 온 지 8년 만에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로 진출하게 된 겁니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손 모지스 초이 씨의 두 번째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초이 씨가 워싱턴 DC에서 꿈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wind up, wind up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Jason, are you going to Brian's farewell party tonight?
I plan to go, but I could wind up not going if my staff meeting doesn't end on time.
Oh, I see.
오늘 본문에서 제가 Hey Jason, are you going to Brian's farewell party tonight? Jason, 오늘 밤에 브라이언의 송별 파티에 갈 거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I plan to go, but I could wind up not going if my staff meeting doesn't end on time.
갈 계획이야. 그런데 직원 회의가 제때 안 끝나면 결국 못 갈 수도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어 제가 Oh, I see. 아, 그렇구나. 라고 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wind up. Wind u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Jason, are you going to Brian's farewell party tonight?
I plan to go, but I could wind up not going if my staff meeting doesn't end on time.
Oh, I see.
'Today's expression is... wind, W-I-N-D, wind, up, U-P, up, wind, up, wind up. Wind up means to end up in some fashion or to bring something to a finish.
Wind up은 결국 어떻게 되다, 어떤 상태로 끝이 나다, 결말이 나다라는 뜻인데요. 특정한 행위나 일의 결과로 생기는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특히 예상하지도 못한 좋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에 자주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오늘 밤에 브라이언의 송별 파티에 갈 거냐고 묻자 제이슨은 직원 회의가 제때 안 끝나면 결국 못 가게 될 거라고 했죠.
I plan to go, but I could wind up not going if my staff meeting doesn't end on time. 라고요.
네,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don't want to wind up like Tommy 라고 하면 나는 토미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뜻이 됩니다. Let me give you another example sentence. 또 다른 예문을 들어드릴게요. I eventually wound up staying home 라고 하면 나는 결국 집에서 머물게 됐다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 final example. We need to wind up this homework before dinner 라고 하면 저녁 먹기 전에 숙제를 다 해야 한다 라는 뜻이죠.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Jason, are you going to Brian's farewell party tonight?
I plan to go, but I could wind up not going if my staff meeting doesn't end on time.
Oh, I see.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Wind up means to end up in some fashion or to bring something to a finish. Wind up. Wind up. Wind up. Wind up. Wind up.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키니 부른 Somewhere Only We Know, 우리만 아는 곳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56년 11월 13일 오늘 미국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시의 공공버스에서의 인종분리 정책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사건의 발달은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1년 전 몽고메리시에 사는 중년의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는 버스 앞부분 백인 전용석에 앉았습니다. 버스 안에 흑인과 백인들의 좌석이 분리돼 있던 때였습니다. 흑인은 뒤로 가라는 운전사의 요구가 있었지만 몹시 피곤했던 그녀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는 경찰을 불렀고 그녀는 시 조례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 소식은 흑인 사회에 금방 알려졌고 몽고메리시의 흑인들은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벌입니다. 시위 첫날 90%의 참여율에 고무된 흑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버스 승차를 거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여 년 만에 버스에서의 인종차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얻어낸 것입니다. 이 사건의 승리는 미국에서 일어난 모든 흑인 운동과 비폭력 저항 시위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354년 11월 13일 오늘 중세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성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가 아프리카의 타가스테에서 태어납니다.
Saint Augustine was born on November 13th, 354 in Tagaste, Africa. His father, Patricia.
이교도 신자인 아버지와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지만 세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19살 때 키케로의 철학의 권유라는 책을 읽고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곧 합리적으로 진리를 설명해주는 마니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30대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로부터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이후 그리스도교로 회심하게 됩니다. 이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아프리카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하고 41살 때는 히포의 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후에 문학과 신학, 역사 철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고백록과 삼위일체론, 신궁론 등을 집필합니다. 히포 교구의 주교로서 평생 사역에 온몸을 바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후 430년 피난민들을 돌보다가 걸린 열병으로 인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